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정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나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이렇게 동침하게 하는 너무나 악한 계교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복자 왕들이 패배한 군주를 철저하게 모욕주는 방법을 그대로 행하게 함으로써 다윗과 압살롬 간에 넘어설 수 없는 고를 파버렸습니다. 교만이 극에 달한 이 압살롬은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이 어긋나는 것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행해버렸습니다. 아이도벨의 악한 계교도 나빴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버린 압살롬도 나빴습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정복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군주들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조직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교회에서 그대로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데를 가보면 세상 기업의 노하우를 배워라, 뭐 군대의 노하우를 배워라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참고할 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에서 아무리 괜찮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걸 넘어가 버렸어요. 교만에 찬 압살롬과 외손녀 밧세바로 인한 복수심에 화신 아히도벨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히도벨은 연이어서 정말 무서운 계획을 내놓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오늘 밤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하고 반란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 밤입니다. 아이도벨은 지금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윗에게 쉴 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다윗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매우 피곤해서 지금 쉬고 있을 텐데 오늘 밤에 바로 추격군을 12,000명의 추격군을 기병으로 뽑아서 편성해서 습격하자.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우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해 있고 다윗은 지쳐있다. 다윗이 전열을 재정비할 틈을 주면 안 된다. 이때 들이치면 다윗의 운명은 끝날 것이다. 여기서 아이도벨이 다윗 왕만 쳐 죽이자는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살육을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다만 저항의 구심점이 되는 다윗만 죽이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흩어진 무리들이 압살롬에게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와야만 반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반역이 완전히 성공할 것이다. 이 계략은 목자를 침으로써 양떼를 흩어뜨리려는 이 마귀의 전략과 그대로 닮은 꼴입니다. 다윗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국의 구심점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윗이 살아있어야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영적 지도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로 지켜야 되고 사랑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 하나가 무너지면 양떼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지켜야 합니다. 아이도벨은 정말 무서운 전략가입니다. 전쟁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가져올 민심의 파장, 정권의 방향까지도 모두 계산해 넣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일석이조, 일석삼조까지 노리는 작전입니다. 지금 피곤에 지쳐있는 다윗의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10km도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지쳐있는 다윗의 군대가 아이도벨 같은 무서운 전략가가 이끄는 12,000명의 추격군의 기습을 지금 받으면 모든 건 상황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탁월한 계획에 4절을 보니까 이 아이 압살롬과 그 참모들이 박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상치도 못한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아이도벨의 계략이 뛰어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압살롬이 이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최근 투항한 다윗의 옛 친구였던 후세를 불러서 그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 자신이 먼저 나섰다면 아마 의심받았겠죠. 다윗을 위한 이중 스파인가? 그런데 압살롬이 먼저 물은 거예요. 이것은 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 압살롬이 갑자기 그렇게 신탁처럼 믿던 아이도벨의 의견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또 다른 참모의 의견을 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추리합니다. 이 압살롬 진영 내부에서도 이제 반역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자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그가 지나치게 큰 공을 세워서 그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한 세력들이 이 후세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아이도벨을 견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압살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아이도벨의 전략대로 이렇게 탁 움직여갖고 성공해왔는데 마지막에 다윗왕을 죽이는 공로까지 아이도벨의 전략대로 되고 나면은 영웅은 압살롬이 아니라 이 아이도벨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하가 지나치게 큰 공을 세우는 게 이게 압살롬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사극 드라마 같은 이런 복잡한 압살롬 진영 내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인들의 서로 간의 의심과 견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전 세상 조직 간에 우리가 모르는 아주 복잡한 곤모술수가 아무리 사악하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악인을 이용해서 악인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그냥 거기 같이 맞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정치적인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래봐야 이렇게 머리만 복잡해지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중자란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후세가 드디어 압살롬 앞에 불려갔는데 불려간 그 압살롬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후세는 이 고급 참모회의에 못 들어왔나 봐요. 불려가서 비로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다른 참모들 보고 있고 이 아이도벨이 해준 전략 얘기를 압살롬이 다시 재방송해 줍니다. 이야기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도벨 후세가 아주 뛰어난 참모였는데 아이도벨의 전략을 듣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걸 그대로 실행했으면 자기의 친구요 주인인 다윗은 끝나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진영 사정을 방금 보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왕의 군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때 아이도벨의 주장대로 12,000명의 추격군을 받게 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후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다윗의 편을 들면서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압살롬과 그 참모들의 얼굴이 쫙 보입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너 아직도 다윗의 앞잡이지 그런 얘기 듣겠습니다. 게다가 아이도벨은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조롱하듯이 뭐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는데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어떻게 말할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쫙 읽습니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이 후세가 아이도벨의 의견을 정반대로 뒤집는데 두 가지를 지적했죠. 아이도벨이 주장한 것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핫바지들이 아니다. 그렇게 지치고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수많은 전쟁에서 단련된 용장이고 정예부대다.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모는데 그런 용장과 그 용사들을 예루살렘을 뺏기고 도망치면서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있다.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기다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마구잡이로 추격군을 보내면 오히려 다윗에게 역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둘째, 열습 당해서 추격군이 만약에 패하기라도 한다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번져나가서 반란군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반란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또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또 상황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 말을 또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다윗의 전설적인 이 무용담이 막 생각이 나는 그래 다윗이 영웅이지 늙었지만 호랑이지 그의 부하들도 만만하지가 않지 그러면서 막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후세가 압살롬의 이 교만을 살살 부추기는 그 계략을 줍니다. 11절, 13절 짓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 우리 12절까지 읽읍시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을 왕께로 모으라는 것은 파발을 보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병력을 다 소집해서 대군을 만들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새 왕국의 주인임을 다 과시해라. 이것은 그래서 일단 대군을 만들어서 다윗의 그 도끼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차피 저쪽은 동안에 든 쥐니까 괜히 몰아붙이다가 이쪽에 당할 필요 없이 대군을 만들어서 진격하죠. 대군을 만들어라. 이것은 지금 한참 허영과 교만에 들뜬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대로 적중했죠. 실은 후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시간을 벌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단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야 저항 세력의 그 전열을 재정비해서 반격을 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후세는 계속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셔서 군대를 지휘하십시오. 그러면 전군의 사기가 충전할 것입니다. 열두 지파에서 모아놓은 그 수많은 대군을 만든 다음에 왕이 탁 위용을 과시하면서 앞서 나가시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 압살롬의 교만을 막 부추긴 거예요. 그래? 멋있겠는데 상상만 해도 멋있잖아요. 자신이 직접 나가 대군을 지휘해서 아버지를 꺾어뜨리면 압살롬은 평생 전쟁 영웅인 아버지의 그림자 밑에서 살아왔어. 아무리 잘해도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전장을 누빈 아버지의 그냥 자식이지 압살롬 자신이 영웅은 아니었어. 그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던 압살롬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것 같단 말이야. 압살롬의 그 자존심을 막 부추기는데 실은 후세의 전략은 이 압살롬 어떻게든 전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왕궁에 남겨두지 않고 전쟁에 끌어내서 다윗의 군대가 전장에서 압살롬을 죽이든지 사로잡든지 결판을 내야 이 반란이 끝난다고 후세는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게 거의 100% 다윗을 살리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포장은 압살롬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포장이 돼서 압살롬을 마음을 부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략은 솔직히 누가 좋았다고요? 아이도벨이 좋았어요. 그런데 택한 거는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후세의 계략대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떨 때는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극적인 반전이. 저는 이 회의 결과라는 게 얼마나 순식간에 뒤집히는 것인가. 후세의 말을 듣기 전에만 해도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아이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는데 후세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혀서 이번에는 후세의 말이 더 옳다. 이게 채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의견이 무시당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라 그랬어. 그래서 다윗왕이나 압살롬이나 그 계략을 너무나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같이 치밀한 사람이 이 좋은 아이도벨의 제안을 거부하고 아직도 다윗의 편인가 아닌가 의심되는 후세의 의견을 택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 눈에 뭐가 쓰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참모들까지 싹 다 그 의견을 따랐다. 왜냐하면 14절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뛰어난 참모가 있었지만 아이도벨의 그 뛰어난 계략을 다 허사로 돌리셨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재주도 준비도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똑똑한 전문가들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조직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려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똑똑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마지막 승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사위를 보는데 사위감이 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숫자를 다 나열한 다음에 곱하기 0을 하면은 0이에요 그냥.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게 다 있어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이 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부르짖듯이 기도한 데 대한 기도 응답이에요. 압살롬이 치밀한 준비 끝에 쿠데타를 터뜨려서 다윗을 막 위협했죠. 그래서 다윗이 막 이제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중에 다윗의 군사 전략 모든 걸 알고 있는 아이도벨이 저쪽에 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대로 두면은 반란군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 큐티인데 그때 다윗이 혼신의 힘을 짜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게 지금 한 몇 시간 전에 도망가면서 아이도벨이 이쪽에 붙었다는 걸 아는 순간 다윗이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압살롬의 최고의 무기가 아이도벨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 힘으로는 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딱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아이도벨 같은 좋은 모략을 그냥 무시한 거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 죽었다 싶었는데 살아나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기도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든지 누군가가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지켜내십니다. 악인들의 지혜를 망가뜨리시고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끔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모략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